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아마 다양한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낯설다라는 느낌일 겁니다. 문화나 생활 면에서 그곳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그 익숙하기 전까지 그 도시의 환경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생활을 하는 그 유학생들은 그 나라에 적응하게 되는 그 기간까지 많은 에피소드를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햄버거 가게에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햄버거 가게에 가면 주문을 하다 보면 비슷한 발음들이 있는데 그 비슷한 발음 때문에 곤욕을 치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LA 지역에서는 음식을 사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테이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처음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 차에 이제 마지막에 집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콜라 두 잔이 나왔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어머니 뭔가를 잘못 기입한 것 같아서 제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 영수증에 투 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콜라 두 잔 마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저희끼리 정한 나름 그 유학생들의 적응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앤아웃이라는 캘리포니아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주문을 할 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영어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주문 중에 나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주문을 해서 먹어야 그래도 영어 좀 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먼저 유학 간 친구가 있어서 빨리 2단계를 넘어섰고 그래서 다음 단계인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이제 주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 식당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양파를 구워서 치즈를 버무려 만든 것이 있는데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grilled나 animal styl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뭔가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같이 공부하던 몇 분과 함께 인앤아웃 햄버거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문 차례가 되자 의례적으로 점원은 양파를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예스와 함께 독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멍멍이 스타일이란 말이죠.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점원은 순간 당황한 듯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는 줄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독 스타일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같이 가신 분 중에 그 메뉴를 아는 분이 있어서 예, 햄버거를 먹긴 했지만 저는 창피한 나머지 당분간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 이처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의 도시에 가면 정착하기까지 눈물겨운 그 정착 기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직접 가서 체험해도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활이 익숙하기 전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나 도시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 도시의 이야기들이 이성으로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 감성적이나 실제적으로 와닿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관은 관련이 없는 편지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대상은 단지 그 시대의 일곱 교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일곱 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지적 메시지를 담은 주님의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시대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우리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아시아의 로마 속령 중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이 도시는 아시아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에베소와 함께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이라 불릴 만큼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현재 서머나 지역은 특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도시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서 터키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 도시는 당시 에베소와 아주 민감한 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여신인 대아 로마의 신전을 지어서 로마에 바쳐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바친 도시로 명성을 얻었었고 또 AD 26년경에는 많은 식민 도시들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새로운 신전을 바쳐서 총회를 받고자 했던 그런 경쟁을 벌였는데 그 경쟁에서 이겨서 로마의 총회를 한 몸에 바른 도시도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는 이런 광대국가의 실리적인 그 외교를 잘 펼쳐서 로마 통치하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 도시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도시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치를 누려가며 즐겁게 사는 이 도시에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한 나라씩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펼쳤던 정책이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 문화, 교육, 사상 등 모든 면에서 관용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실제적으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하는 진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이든 우상을 거부했으며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부정했고 따라서 로마의 전통과 풍습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기독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탓이다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에 함께 모인 모습을 보고 밤에 모여 불을 끄고 난잡한 행위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성만찬에서 피와 살을 먹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서서히 로마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배경 속에 네로 황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화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비위를 맞춰가며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했던 유대인들,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 바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서머나 교인들이 겪은 그 핍박은 어떤 것이었는지 본문은 세 가지로 응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인들이 받은 고난은 궁핍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궁핍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짐작케 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들이 바라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얼마든지 박해도 궁핍함도 겪지 않고 남들처럼 부유한 도시에서 마음껏 향락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떳떳이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불의한 방법들을 버렸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그 아무리 많은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진 것들을 부당하게 빼앗기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억울함에 내몰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로마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면 또 조금만 적당히 타협하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이들은 우상과의 조그만 타협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이전에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이 교인들이 당한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BC 1000년경에 개발된 도시인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립된 이후 이 도시는 잘 성장해 갔었는데 그러다 BC 580년경에 이민족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약 300년이 지난 BC 290년경에 루시마쿠스라는 영웅이 로마의 도움을 얻어서 새롭게 이 황폐된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완전한 무너짐과 부활을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서머나 교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생생한 이미지로 잘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에 서머나 교인들의 사정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의 고통, 서러움,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며 격려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한마디의 격려가 서머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대조가 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두 가지도 유명했습니다. 양털로 만든 옷과 안약을 제조하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내리는 평가는 그 교회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업으로 인해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공고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은 안과 병원이 발달했으나 주님은 그 교회가 눈이 멀었다고 그곳은 양털로 만든 옷이 많이 있었고 유명했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둘 저장소가 부족하자 미래를 생각하며 더 큰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엄청난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부자는 곡식이 가득 찬 그 저장소를 바라보며 아주 흐뭇해했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인생을 즐기자. 사실 일한 만큼 재물을 모아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이 사람을 평가하며 부지런하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내적인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탐욕으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안정을 오로지 재물에서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재물이 주는 안정감에 심취해 있어서 정작 그 재물이 주는 한계도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 같아 부족함이 없어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탐욕에 취해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주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에 취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눈물고 벌거벗고 버글벗은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서머나 교회는 비록 어렵고 궁핍했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들이 당해야 할 고난조차도 기꺼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안정이요 소망이며 그들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마치 좋은 부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단지 맡겨진 것이며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 일들을 다 청산하여 그분께 돌아가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를 매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30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이민 오셔서 그 삶을 일구 오신 분들이 지금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식당, 뭐 자바시장에서 옷가게 등등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몇 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을 접어야 했었고 또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치열한 삶을 통해 터전을 이루어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얼마나 그분들 삶에 유혹의 손길이 많은지 듣는 내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이 비윤리적인 경쟁과 불법적인 탈세 등에 대한 유혹이 참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신앙의 양심 앞에 철저하게 궁핍의 길을 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딱 한 번만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궁핍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이 아니면 절대 걸어갈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해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주님의 원하심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길이 물질적인 이득과는 상반된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궁핍히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에 치러야 할 대가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 때로 궁핍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기꺼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서머나 교회가 받은 핍박은 비방이었습니다.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서머나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군모술수를 다 썼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방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만찬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 비방했고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성적 방탕함을 일삼는 것이라 비방했고 형제를 주라 부르지 않는다 하여 불순한 혁명과 무신론자라고 비방했고 세상이 멸망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독교인들은 파괴를 일삼는 과격분자들이라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비방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신성 모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모독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만 악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가 있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종교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쉽사리 다른 종교를 비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는 모습은 아주 쉽게 보여집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런 비방은 1세기 교회들에게서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또 골로새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거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 안에도 비방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지체를 향해 비방하는 것을 곧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내 잣대에 비추어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열정과 열심이 없다고 해서 내 잣대에 비추어 상대방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혹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보냈던 제게 권사님은 타지에서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또 묵상하고 경험하셨던 것들을 매번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오프 캠퍼스라는 그 학교 밖 기숙사에 한 학기 정도 사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 그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위해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서 메시지를 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매니저 집을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화가 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매니저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매니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를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매니저의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매니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듣긴 한 겁니까? 왜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늦으면 늦는다고 답변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등등.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매니저면 매니저로서의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권무태만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하면 학교 측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 매니저의 자질 문제까지도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더 강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매니저는 눈물만 툭툭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사님의 흥분이 좀 가라앉자 이 멕시코 출신인 여자 매니저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럽 사과를 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아이가 갑자기 죽을 듯 아파해서 정신없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간호하느라 미처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에게 공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병 간호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 동안 아이와 밤을 새면서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찾아가려고 했던 때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권사님은 정신이 부쩍 들었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으로부터 들려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매니저에게 정당함을 말하면서도 실상 내 마음 중심에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와 마음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마음과 입으로 내게 부당함이 느껴지자 어떻게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마음에 있던 비방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자 군사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또의 아이의 갑작스런 그 아픔에 힘들었을 초췌한 그 매니저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그 매니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당신을 비방하며 했던 말들 용서해 주세요. 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당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매니저가 제가 오히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인데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유든 간에 비방하는 것을 그치길 원하십니다. 비방하는 우리에게 왜 나를 비방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비방한 적이 없다며 단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비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서문화 교회가 받을 핍박에 대해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여러 핍박을 견뎌내고 있었지만 이후에 또 다른 핍박이 10일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길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기간 동안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요한을 이어 서머나 교회의 다음 목회자로 사역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56년경에 폴리캅은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절했고 유대인의 밀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당시 폴리캅의 인격과 등망은 그를 잡으려고 했던 로마 총독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총독은 폴리캅을 잡고 예, 그 폴리캅을 어떻게든 죽음에서 막아보려고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으니 진심이 없더라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총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그래도 폴리캅이 꿈쩍하지 않자 그러면 야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했고 이를 무서워하지 않자 다시 한번 총독은 불러 죽일 수밖에 없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끝내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불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칼을 꺼내 이 폴리캅을 찔러 죽였습니다. 폴리캅은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명령한 삶을 죽기까지 따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어디 폴리캅 뿐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주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놓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믿는다 하여 외부적인 핍박이 그리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책 중에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단이 전 세계에 있는 각 지부 사단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지어진 아주 독특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다원화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인 현대시대에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핵심 전략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핍박과 박해를 사용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 보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로 뭉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사단은 그 전략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바뀐 전략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슬리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믿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적으로 믿음에 대해 탐구하고 몰두하는 일에만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두게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삶은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참모습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핵심 전략은 바로 복음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방법만 달리 있을 뿐 여전히 오늘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외부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대충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비록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길은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으로부터 채워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또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바로 당신께 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어떤 경우에도 형제 비방하기를 거쳐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죽임으로 주님이 사시게 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함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핍박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궁핍함과 비방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진정 부유하시다 인정하며 마지막 서게 될 곳까지 믿음의 완주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반드시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 중에 때론 주님의 정의와 세상의 가치가 맞서 혼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론 비방의 유혹 속에 서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들은 다 놓쳐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들의 온 힘을 빼앗겨 무기력함에 인생을 내맡겨 버리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려 온전히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 부유한 자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격려와 위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